히브리서 3번 메시지 아들 하나님은 감춰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의 비밀이십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감춰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이제 비밀이 아니요 한 이야기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말씀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는 말씀하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말씀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에 의해 선택되고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에는 모세와 그 외에 특함받은 많은 사람들, 즉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 사람들은 그들이 왕이건 선지자이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각양각층의 사람들, 즉 높은 자와 낮은 자,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자, 왕과 목동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인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더 나은 어떤 번역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확대역도 아들의 인격으로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인격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이 모든 선지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도록 사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8절은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말씀하심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과 아들이 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볼 때 아들과 하나님은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님이여 라고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함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러 오되 분명한 말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떠하심과 그가 하신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이 아들은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과 그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하심이요, 표현이요, 정의입니다. 아들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서신의 각 서두에서는 아들이 말씀하신다고 했으나 끝부분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시고 이 아들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그의 말씀하심으로써 교회들은 그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끝에서는 성령과 교회가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은 말씀하시는 성령이 되며 말씀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역사, 즉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역사는 말씀하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인간과 접촉하셨을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접촉하셨습니다. 그가 신약시대의 인류에게 오셨을 때 그는 아들로, 즉 말씀이신 아들의 인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는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서 말씀하여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는 자신을 교회와 하나되게 하십니다. 마침내 이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한 집회 한 집회마다 교회 생활은 곧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 속에 부어집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적셔집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입니다.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의 정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은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교회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며 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교회 생활입니다. 그의 인격. 이제 우리는 아들을 보기로 합시다. 히브리서 1장은 아들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지혜를 얻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태양 광선의 빛남 또는 밝기와도 같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당신은 광채와 영광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해의 광채를 광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채와 광선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기불을 예로 들어봅시다. 빛과 전기가 각각 별개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빛은 다만 전기의 표현일 뿐입니다. 전기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전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기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입니다. 당신은 어떤 방 안에 전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빛은 전기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들을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1950년 내가 마닐라에 있었을 때 그곳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이 주님의 회복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단체의 대표 4명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 중에 둘은 검사였으며 한 사람은 의사, 또 한 사람은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선생,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당신들이 먼저 나에게 답변하면 나도 당신들에게 답변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구절을 보여드릴 수 없소.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추측할 수는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이 구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 도대체 말씀이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은 말씀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14절을 모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은 육신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라고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씨름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어.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에게 아주 겸손한 척하며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소. 당신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어. 당신들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이 육신은 예수라 이름하는 분이요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폭로되었고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결국 그 단체의 몇몇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장 3절에서 그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나타난 형상. 아들은 또한 하나님의 본체에 나타난 형상이십니다. 본체라는 단어는 형체를 가리킬 뿐 아니라 본질을 가리킵니다. 나타난 형상 역시 형체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본질이 나타난 형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원래 형상이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인 것입니다. 영광은 밖으로 나타난 표현이요. 본체는 곧 속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의 표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의 본체입니다. 예를 들어 탁자의 이면적 본질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곧 탁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뿐만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적절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며 또한 실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말할 때 아들은 이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 말할 때 아들은 이 본질에 나타난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나타난 형상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도장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을 종이 위에 찍으면 종이에는 그 도장과 똑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도장에 미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합시다. 이 도장이 종이에 찍혀질 때 그 종이에는 도장과 똑같은 글자가 남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십니다. 이 말은 아들이 곧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도장을 손에 쥐고 있으면 도장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장을 일단 당신에게 찍으면 그 도장은 당신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그 도장이 찍힌 자국을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셨을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신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빛나는 햇빛으로 인해서입니다. 만일 당신이 태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대낮에 15분 동안만 밖에 서 있어 보십시오. 햇빛이 당신에게 도달함으로 인하여 당신은 검게 탈 것입니다. 이것이 곧 태양이 당신에게 도달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아들은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을 합니다. 그들이 일광욕을 한 뒤에는 태양의 요소가 그들 속에 부어집니다. 이것은 태양이 그들에게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도달한 하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요, 2장에서 계시된 큰 구원입니다. 우리의 큰 구원은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히브리서 1장 8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에 나타난 형상이신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임을 계시합니다. 8절은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아들이 하나님 자신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주. 10절은 아들이 주시오 창조자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주시오 창조자임은 물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창조자가 아닌 다른 분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시오 주시오 창조자이십니다. 그의 사역. 우리는 이제 아들의 사역을 보기로 합시다. 1장 2절 3절에서는 아들의 사역이 두 영역, 즉 창조와 구속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창조면에서 과거, 우주를 창조하심. 히브리서 1장은 아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계시합니다. 만물은 아들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현재 만물을 붙들고 계심.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아들은 만물을 붙드는 자가 되셨습니다. 지구는 공중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구를 지탱할 아무런 기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구를 창조하신 후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구를 붙드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학자에게 누가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인가가 붙잡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구는 많은 행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에게 모든 행성들이 각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 행성들이 궤도를 벗어나 움직인다면 우주에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우주를 붙들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은 우주를 아주 쉽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입니다. 11장 3절은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며 1장 3절에서는 우주가 능력의 말씀에 의해 들려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뜻깊은 것입니다. 아들은 창조자일 뿐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미래, 만유를 유업으로 얻으심. 아들은 과거의 창조자였으며 현재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며 미래는 만유를 유업으로 얻을 후사가 됩니다. 태양, 지구, 태양계, 항성들, 은하계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만물은 아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아들은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붙드는 분이시며 후사이십니다. 만물이 아들에게서 나오고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구속면에서 과거 죄를 정결케 하심.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전부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대속은 가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결케 함이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예표에서는 대속이 다만 죄를 가릴 수 있었을 뿐 죄를 도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위한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했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죄를 지고 가셨으며 영단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온 우주 가운데 죄가 이미 정결케 된 것입니다. 당신 안에 죄가 없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혹은 당신의 가정 안에도 죄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씻겨졌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과거에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지금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주 멋진 관광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를 사랑하고 찾는 자들이 죄를 정결케 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적어도 다섯 번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또다시 깨끗해 하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당신을 이미 완전히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회개를 하기 전에 당신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사실상 당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결케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장래, 대적들의 굴복을 기다림. 주님은 그 대적들의 굴복을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장래에 될 일입니다. 주님에게 부족한 것은 오직 발등상 뿐입니다. 그는 보좌와 관은 이미 얻으셨으나 발등상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어느 날 그가 이 발등상을 얻으시리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며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의 역사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과 주님이 그곳에서 오직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발등상으로 삼기를 기다리며 안식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늘에 앉아 계시며 완전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발등상을 기다리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들로, 즉 아들의 인격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요,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감춰진 분이며 아들이신 하나님은 나타난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서의 아들이 하나님을 선포했고 완전히 나타냈고 설명했으며 정의했습니다. 이 아들이 히브리서의 중심이요 초점입니다. 신성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질에 나타난 형상이십니다. 창조에 있어서 그는 우주를 만든 분이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요 만유를 유업으로 얻도록 예정된 후사입니다. 구속에 있어서 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그의 대적의 굴복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대비를 계시합니다. 구약은 의문과 형식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땅에 속한 것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안목에 의한 것이며 유대교라 불리는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은 생명에 의한 것이요 영에 속한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며 믿음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